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도쿄의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국경절과 중일 국교 정상화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중국 국경절과 중일 국교 정상화 행사에 참석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중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측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내년에 중국을 방문할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 안에 일본에서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문하길 바란다며 다음에는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가능한 빨리 중국을 방문해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1972년 9월 29일 국교를 수립했으며 올해로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실전 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젠-20 스텔스 전투기가 공식적으로 실전 배치됐다며 시험 비행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젠-20의 실전 배치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젠-20은 중국의 4세대 중장거리 전투기로 지난 2011년 첫 시험 비행을 실시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스텔스기인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젠-20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얀마 정부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얀마 내 로힝야족 사태는 인도주의와 인권 측면의 악몽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이 다수인 로힝야족 난민들로부터 끔찍한 증언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던 로힝야족 난민 120명을 태운 배가 방글라데시 해안에서 전복해 적어도 1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얀마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에 비해 약 50만 명의 로힝야족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망설이 나돌던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의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육성이 10개월 만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알 바그다디는 IS가 어제 공개한 메시지에서 추종자들에게 모든 적들을 불태워버리고 불신자들의 언론기관을 공격 목표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음성의 녹음 시점은 분명치 않지만 두 달 전 이라크 모술에서 IS가 함락된 사실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둘러싼 미북 간 대립 등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비교적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지난 6월 알 바그다디가 폭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알 바그다디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대규모 시아파 사원 부근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경찰이 아슈라 기간을 맞아 보안을 강화한 가운데 카불의 후사인야 사원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슈라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 손자 후사인 이븐 알리의 순교를 기리는 시아파 최대 종교 행사입니다. 아프간 당국은 자살 공격을 가한 두 명의 피의자가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카불의 다른 시아파 사원에서 일어난 공격으로 20명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어제 테러 용의자들의 은신처를 기습 공격해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항구 도시인 카라치 지역에서 경찰이 테러 용의자들의 은신처로 의심되는 장소를 급습했고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몇 년 전 미 서부 오리건주 해안에서 물에 떠내려온 낯선 부유물이 발견됩니다. 학자들은 곧 이 서부 해안 지역에서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이들 부유물은 다름 아닌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들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쓰나미 당시 일본 인근 해역에는 섬유와 플라스틱 조각 등 500만 톤 상당의 잔해가 흘러들어갔는데 이 중 일부가 태평양을 건너 미 서부 해역까지 도달했던 거죠. 미국 과학학술지 사이언스가 어제 관련 연구 내용을 실었는데요. 자, 연구진은 특히 부유물에 다양한 일본 해양생물이 함께 실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6월까지 최근까지 이 부유물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부유물에 실려온 이 외래종은 280여 개에 달했는데요. 대부분 불가사리나 홍합 같은 무척추 동물이었고 일본 물고기 두 종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외래종이 현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은 현재 영상 15도 기록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서늘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내일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6도, 신의주 10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3도에서 25도, 함흥은 9도에서 2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7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프랭키 밸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의 눈은 당신을 사모하고 있다는 My Eyes Adored You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의 결속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이 지금 에스토니아에서 EU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서울 시내 위안부 소녀상 기념물 지정에 항의했고요. 이어서 일본 직장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찍 퇴근시키는 제도가 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요?
네, 유럽연합 EU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모였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올해 EU 순회 의장국인데요. 이 발트해 연안 항만 도시로도 유명한 이 탈린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각국 정상들이 만찬 회동을 통해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널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모임을 주관한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비롯한 회원국 지도자들이 EU의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네, 자 EU 정상들이 이렇게 비공식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영국이 떠난 뒤에 EU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이 독일, 프랑스와 함께 EU를 주도해왔던 영국이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서 EU 탈퇴를 결정하고 현재 EU 측과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영국이 빠진 뒤에 유럽연합, 아무래도 이전보다 결속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외부 전망이 많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영국을 뒤따르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다시 한번 결속력을 다지자는 게 이번 비공식 회의 목적입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어제 첫 만찬 일정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 EU 미래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파리 솔본 대학에서 공식 발표했던 EU 개혁안을 각국 정상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한 건데요. 이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이 각 나라 지도자들을 일일이 설득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외교관리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EU 개혁안 어떤 내용이 담고 있을까요?
예, 경제와 안보 이렇게 양대 분야로 나뉘는데요. 먼저 유럽연합 전체의 돈 문제를 관장할 EU 재무장관직책을 신설하자고 제안했고요. 이를 통해서 유로존 그러니까 EU 내에서도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예산을 함께 관리하고 또 세율을 통일시키는 한편 유로존 평의회 내지는 유로존 의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유럽통화기금 EMF를 창설하자고도 요구했는데요. 이어서 안보 분야를 보면요. 역내 긴급 안보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EU 신속대응군을 창설하자고 제안했고요. 또 난민 문제를 통합관리할 EU 난민청을 만들고 EU 국경경찰이 회원국들의 국경을 함께 경비하도록 하자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독일 측이 여기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할 텐데 네. 메르켈 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메르켈 독일 총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어제 만찬 일정에 앞서서 따로 만났는데요. 이 마크롱 대통령의 EU 개혁안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하겠지만 EU 장래를 논의할 중요한 초석을 세웠다면서 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했는데요. 특히 경제 분야 개혁안의 경우 독일 내부에서도 즉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특히 유럽 통화기금을 만드는 것은 유럽 전역의 경제 위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즉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영국의 탈퇴 이후 EU를 운영하는데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강력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적극 화답했다고요.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같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대화에 대해서 유럽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오늘 기자들에게 밝혔는데요. 유럽은 반드시 전진해야 한다면서 더욱 강한 주권과 연대,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유럽연합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독일과 프랑스, 유럽연합을 이끄는 두 나라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두 정상이 결속을 위해서 뜻을 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초 외신들은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 프랑스 측의 EU 개혁안에 선뜻 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는 메르켈 총리가 지난 일요일 총선에서 4선 연임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 소속 당이 압승하지 못했고 또 반EU와 민족주의를 내세운 극우정당을 원내에 진출시켜서 제3당까지 만든 이 독일 민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EU 지도국 두 나라 정상이 전격적으로 뜻을 모은 데 따라서 다른 회원국 정상들도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영국은 앞으로 EU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비공식 정상회동 전날 영국과의 탈퇴 협상에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늘 에스토니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은 유럽 안보에 무조건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국제규칙을 위반하고 나올 때 우리는 국제사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의 한 구청을 비판했다고요.
네, 이 서울주재 일본 대사관 인근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얼마 전에 종로구청이 공공조형물 1호로 지정했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종로구청의 이 같은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2015년 일한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됐음에도 이 소녀상을 고정화한다는 것은 일본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밝히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위안부 합의를 미국과 국제사회도 지지한다고 말했다죠?
그렇습니다. 이 스가 관방장관은 일한 위안부 합의를 정상 간 맺은 뒤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상은 국제법상 비엔나 협약의 관점에서도 매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희 스가 관방장관의 말대로 미국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높이 평가하고 있나요?
예, 스가 관방장관이 말한 위안부 합의란 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5년에 일본 측이 10억엔, 미국 돈으로 약 906만 달러를 출연하는 재단 설립을 이 한일 양국 정부가 약속한 걸 가리키는데요. 이 백악관이 합의 직후에 이 양측이 뜻을 모은 데 대한 환영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에는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이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했던 위안부 동원에 대해서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크고 분명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논평한 뒤에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 미국에서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한인사회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서 이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과 미시간주의 사우스필드에 이어서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에도 이 위안부 소녀상이 속속 건립됐습니다. 이어서 지난 화요일에는 서부 해안 거점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이 위안부 소녀상 제막식이 거행됐는데요. ABC 방송을 비롯한 현지 주요 매체들은 한국과 중국, 필리핀 출신 여성들이 2차 대전 당시 성노예로 착취당한 역사를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의를 설명하면서 이 제막식을 비중있게 소개했습니다.
네, 이 샌프란시스코에 건립된 이 새 소녀상에 대해서도 일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소녀상 제막식 당일 준 야마다 샌프란시스코 주재 일본 총영사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관점이 부딪히고 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움직임은 한쪽의 역사 해석만 반영한 것이어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강제로 동원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쪽에서는 이 자매견을 끊으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일본의 오사카시가 자매 도시로 결연을 맺은 지 60년째 되는데요. 이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대한 항의로 오사카 시의회 측이 자매결연 파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제를 시행한 지 오늘로 8번째를 맞이하는군요.
예, 올해 초 지난 2월에 일본 정부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오후 3시에 회사원들이 퇴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이른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로써 8번째를 맞았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겠죠?
예, 직장인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 소비를 진작시켜서 이 국내 경제도 살리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었습니다.
네. 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이제 도입한 지 8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기대했던 효과는 얻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업계 구조상 이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이 월말의 회계 결산이나 이 판매 목표량 달성 등으로 오히려 더 바쁠 때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또 조선업계처럼 이 직원들의 협업이 매우 중요시되는 제조업 분야에는 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기업주들도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500개 업체가 겨우 넘고 있는데요. 이 대기업들은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로 인한 일시적인 인력 손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 소규모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특히 자녀를 둔 직장 여성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는데요. 이 병원 예약 같은 것을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하다는 게 대부분 직장인들의 반응입니다.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제도가 이 바람직하게 직장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를 다시 검토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요.
네, 이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이 조기 퇴근하는 날을 매달 마지막 금요일 대신 이 첫 번째 금요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말에는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인데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주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직장 문화를 바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것이라면서 이 필요하다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초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단체인 경단련의 사카키바라 사카유시 회장은 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트위터에서 러시아 관련 계정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위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 당초 예상보다 높은 3.1%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즈의 창간인인 휴 해프너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가 어제 미국 연방의회에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트위터 측은 러시아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계정 201개를 찾아서 이를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하면 이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간접으로 개입했고 이와 관련해 트럼프 진영도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연방의회와 특별검사가 이 해당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 하면 이 페이스북과 함께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사이트 가운데 하나인데요. 러시아 스캔들과 어떻게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네, 러시아와 연계된 세력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있는 계정을 통해 이 트럼프 후보의 유리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민감한 현안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분열을 부추기는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페이스북도 최근에 중요한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한 회사가 신분을 속이고 페이스북에 약 470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계정을 통해서 광고 약 3천 건 이상을 올렸는데 이 해당 광고들을 연방의회에 전달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트위터 측 설명에 따르면 이 문제가 된 페이스북 계정들과 직간접으로 연계된 트위터 계정이 모두 201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된 러시아 회사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계정 외에도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언론 매체죠. RT, 러시아 타임스라고 그러는데 이 매체도 트위터 계정 3개를 써서 지난해 2027만 달러치를 들여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럼 어제 설명회에 참석했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사실 트위터 측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The presentation that the Twitter team made to the Senate Intel staff today was deeply disappointing. Their response was, frankly, inadequate on almost every level.
예, 민주당 소속의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의 목소리였는데요. 트위터 측의 설명이 아주 실망했고 이번 사태에 대한 트위터의 대응이 모든 부분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위원은 앞으로 트위터 측이 더 밝혀야 할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공화당 위원들에게서는 별로 논평이 없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트위터의 대응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네,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러시아가 트위터 같은 이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걸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트위터 측이 그간 이런 욕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게 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방의회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이 러시아 관련 계정을 조사해서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하지만 이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조사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들 SNS 업체가 해당 논란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이유가 있었겠지요.
네, 일단 조사를 하면은 이제 고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고요. 또 이런 SNS 업체들이 외부 규제를 싫어하는데 고객에 대한 조사 요구를 규제로 받아들여서 실행에 주저했던 거죠. 하지만 이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기존의 자세를 바꿔서 외부 요구에 응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 자료를 특별검사 측에 넘겼고요. 또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어제 트위터 측의 설명으로 관련 논란이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외부 전문가들은 이 러시아 관련 계정이 아직도 굉장히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다고 지적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이 연방의회나 특검 측의 조사가 더 이어질 것이고요.
네.
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SNS 업체들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문제가 있는 정치성 광고를 규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한편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연방 상하원 정보위원회가 앞으로 열릴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에 참석해 달라고 트위터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구글사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또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상원 정보위원회가 구글사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오름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2분기 그러니까 올해 4월, 5월, 6월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미국 상무부 발표인데 연율로 환산해 보니까 전분기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달에 나온 수정치 3%보다 소폭 오른 겁니다.
네, 이 경제 성장률은 바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의미하죠.
네,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을 GDP라고 하는데 보통 경제 성장률이 GDP를 근거로 합니다.
네. 자, 올해 1분기에는 성장률이 얼마가 나왔었는지 2분기보다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1분기 성장률이 1.2%였으니까요. 2분기에 두 배 이상 나온 거죠.
네.
2분기 성장률 3.1%는 지난 2015년 1분기 3.2% 성장률 이후 최고 수치라고 하는데요. 아, 이런 실적이 힘입어서 올해 상반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1%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호조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역시 뭐 1등 공신은 소비였습니다. 아,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이상인데요. 2분기 소비 지출 증가율이 3.3%로 이 기간 미국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기, 그러니까 3분기 경제 성장률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뭐 잘 아시다시피 허리케인 얼마하고 하비가 이 기간에 미국에 큰 피해를 준 것을 고려하면 아마 3분기 성장률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2.1%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3% 성장에는 사실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실업률로 4%대도 실업률도 4%대로 아주 좋고요. 이 대다수 경제 지표가 10년 전 닥친 위기를 미국 경제가 완전하게 극복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더 커지겠는데요.
뭐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이 탄탄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최근에 이 연준사나 연방 공개시장위원회가 이 양적 완화로 보유했던 자산들을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아, 이번 2분기 성장률을 근거로 연준이 올해가 가기 전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유명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의 창간인 휴 헤프너 씨가 사망했군요.
그렇습니다. 플레이보이를 발행하는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즈사는 헤프너 씨가 27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향년 91살입니다.
네, 플레이보이라고 하면 성인들을 위한 잡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플레이보이즈는 뭐 여성의 나체 사진, 다 벗은 사진을 싣는 미국의 대표적인 성인 잡지인데요. 한동안 이 나체 사진 게재를 중단한 적도 있었는데 올해 초에 다시 방침을 바꿨다고 하는군요.
네. 자, 플레이보이가 처음 미국에 등장한 것이 언제였는지 상당히 오래됐죠?
그럼요. 1953년 12월에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당시 헤프너 씨가 자기 돈 $600하고 주변에서 빌린 돈을 합해서 잡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창간호에 메릴린 몰로의 이 나체 사진이 실려서 크게 인기를 끕니다.
네, 이 메릴린 몰로라고 하면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몰로가 무명 시절에 달력용으로 찍은 사진을 단돈 $500에 사들여서 이 창간호에 실은 건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네.
창간호가 당시에 5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요. 헤프너 씨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승승장구하면서 TV 프로그램하고 클럽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이른바 자신의 왕국 플레이보이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 플레이보이가 성인 잡지라고 하지만 이 잡지가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단순히 여성이 벗은 사진을 심는 도색 잡지라고 이 평가절하할 수는 없을 만큼 이 플레이보이 잡지가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습니다. 이후 헤프너 씨는 50년대 이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 플레이보이를 선보여서 엄청난 충격을 줬고요. 이를 통해서 60년대 들어서는 미국 사회에 몰아닥친 이른바 성혁명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성혁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 성을 억압하는 전통에 저항해서 성에 대한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이를 자유롭게 충족하자는 그런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프너 씨도 지난 92년에 이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는 질문에 이 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었습니다.
네. 플레이보이에 실리는 뭐 기사나 칼럼도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잡지의 사진뿐만 아니라 일반 기사, 만화, 인터뷰 칼럼 그리고 상품 평등이 들어갔는데요. 어느 것 지나 다 수준 높은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잡지에는 이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 의장, 프랑스의 철학자죠. 장폴 사르트르, 또 인컴 운동가 멜컴 엑스 등이 저명 인사들과의 인터뷰가 실려서 화제가 됐고요. 또존 업다이크나 커트 보네커트 같은 미국의 거장 문인들의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유명세 덕에 과거에 플레이보이즈가 상당히 잘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 잡지 유명세는 보통 발행 부수로 알 수 있는데요. 이 플레이보이의 위세가 절정에 달았던 지난 1970년대 초에 이 발행 부수가 무려 700만 부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 잡지 시장 환경이 바뀐 탓에 발행 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위세가 예전하고는 많이 같지가 않는데요.
예.
그래도 플레이보이가 여전히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에는 아직도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정상 가운데 누구보다도 트위터를 많이 씁니다. 이 공식 소통 수단보다 이 트위터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러자 트위터 정치라는 말도 나왔지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된 의사소통 도구인 트위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시대의 대표적인 의사 전달 수단, 트위터.
트위터는 페이스북과 함께 21세기의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라면 인터넷에서 아는 사람들과 연결해 자기 생각이나 정보, 또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거나 공유하는 공간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중에서도 트위터는 짧은 메시지, 즉 짧은 글을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사이트로 지난 2006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월간 활동 이용자 수는 올해 2분기 기준 약 3억 3천만 명에 달합니다.
트윗의 유래, 그리고 트위터의 다양한 기능들.
영어 트위터는 원래 새가 지저귄다는 뜻입니다. 또 일상의 어떤 순간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걸 트윗이라고 하죠. 이렇게 트윗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문자가 있고요. 또 사진이나 영상도 트윗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트위터의 대표적인 기능인 문자 보내기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최대 140자만 보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트위터 측은 제한 글자 수를 280자로 곧 늘릴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꼭 알아야 할 트위터 기능들.
트위터를 쓸 때 반드시 익혀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팔로잉입니다. 영어 팔로우는 뭔가를 따라다닌다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을 팔로잉하면 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리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트위터에서 나를 팔로잉하면 내가 트위터에 올리는 것을 상대편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리플라이라고 해서 트위터에 올라간 글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 정해진 사람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트위터 안에서 인터넷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리트윗과 팔로잉, 그리고 해시태그.
트위터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용어 가운데 리트윗과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먼저 리트윗은 영어 뜻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메시지나 글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트윗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안에서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을 통해 괜찮은 정보나 메시지를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퍼서 자기 팔로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해시태그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이 해시태그는 트윗할 주제를 뜻합니다. 가령 트윗된 문장에 한자 우물정자와 비슷한 기호 샵이 있고 여기에 월드컵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건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된 트윗입니다. 바로 여기 이 우물정자처럼 생긴 샵을 해시태그라고 합니다.
트위터의 엄청난 위력.
인터넷 시대의 의사소통 수단인 트위터의 장점이 실제로 유감없이 발휘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이륙 직후에 세대에 부딪혀서 엔진이 고장나면서 추락할 위기에 처한 US 에어웨이스 소속 여객기가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고를 가장 빨리 세상에 알린 매체가 바로 이 트위터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현장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 소식이 순식간에 전파됐는데요. 기존 언론보다 훨씬 빨리 사건 현장을 소개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밖에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시위 현장에서 트위터는 큰 활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트위터로 시위 상황을 문자나 동영상 또 사진으로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하면서 트위터가 더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국내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꺼리는 몇몇 나라는 자기 나라 안에서 트위터를 쓰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가 세상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들.
트위터는 이제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트위터의 해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정보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뜨릴 수 있는 특성 탓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소문이 무차별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대중이 알려지면 안 되는 정보,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의 사진이나 정보가 트위터를 통해서 마구 퍼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종의 사생활 침해인데요. 그런가 하면 내가 올리는 글이나 정보가 트위터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퍼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 트위터로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몇몇 나라에서는 부적절한 내용을 트윗하다가 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트위터 정치.
트위터의 이런 장점과 단점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Yeah! 지난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정부나 군 경험이 없는 첫 대통령이고 부동산 재벌이며 소속 정당을 5번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바로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래 9월 28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은 천여 건으로 트위터에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주제는 건강보험,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샬럿츠빌 시위, 허리케인 하비 피해 등 국내 현안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와의 전쟁, 런던 테러,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등 국제 현안까지 다양한 분야에 뻗쳐 있습니다.
He uses Twitter as his main communication tool to domestic audiences. It's not surprising.
니콜라스 에버스타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트위터를 주된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데 그가 트위터를 국제무대에서도 사용하는 게 전혀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트위터 정치의 그늘.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용에 비판적인 여론도 많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국가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무분별하게 발표하거나 막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를 올린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미국 신문 USA Today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글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꼽혔던 것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을 도청했다고 주장한 글이었습니다. 그 밖에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과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가 있다는 주장, 또 러시아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 임명이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한 글 등이 크게 구설에 올랐습니다.
트위터 정치와 언론.
그런데 무엇보다도 논란이 큰 것은 미국 언론들을 비난하는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주류 언론을 강력하게 비난했고 백악관의 주인이 된 뒤에도 언론 매체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0번 넘는 트윗 중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바로 가짜뉴스였습니다.
But I am only against the fake news media or press. Fake. Fake. They have to lead that word.
트럼프 대통령은 CNN, ABC, NBC, 뉴욕타임스 등 기존 언론들을 가짜뉴스로 몰면서 이들 매체들이 미국 국민의 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President is the most effective messenger on his agenda, and I think his use of social media, he now has a collective total.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숀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에 전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트위터를 미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도구로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자신이 트위터 덕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소통 도구인 트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오늘의 영어 표현은 ears are burning. Ears are burning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I saw your friend Anna yesterday.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and she said that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Emily는 Jackie에게 Hey, I saw your friend Anna yesterday. 어제 내 친구 Anna를 봤어.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걔가 너 생일 파티 얘기를 하더라. And she said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그러면서 자기가 1년 내내 갔던 파티들 중에서 최고였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하니까 자키는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 귀가 간질간질했구나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and she said that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ears are burning. Ears, E-A-R-S. Ears, R-A-R-E. Are burning, burning, B-U-R-N-I-N-G. Ears are burning이죠. 말 그대로 하면 ears, 귀가 are burning, 탄다, 귀가 불타고 있어가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사람 지금쯤 귀가 간질간질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면 귀가 간지럽다는 표현이 바로 ears are burning, ears are burning입니다. 그러니까 if people say my ears were burning, 만약 my ears were burning 이라고 얘기한다면 it means someone was talking about them, but they weren't there to hear about it. 누군가가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상황을 가리키게 되겠죠? 네, imagine this situation.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Now, someone is talking about you in another place and not here. 지금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요. 어째 귀가 좀 간질간질 하신가요? 네, 오늘의 영어 표현, years are burning.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I saw your friend Anna yesterday.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and she said that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오늘의 영어 표현, ears are burning. 남들이 자기에 관한 말을 하는 듯해서 귀가 가렵다. Ears are burning.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테디 펜더그리스의 노래 함께 하시죠. 사랑하는 연인과 곧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노래하는 Hope That We Can Be Together Soon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nk about you, girl. Chills run up and down my spine. And if my wish would come true, girl, I'd be with you all the time. Wrong or righ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2년 9월 29일 오늘 중국과 일본은 그동안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수립을 맺는 데 합의한다는 이른바 중국-일본 국교 정상화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The first handshake between leaders of China and Japan was in 1972 when Sino-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were normalized.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신임 총리는 나흘 전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저우언라이 중국 수상과 회담을 가졌고 그 결과 양국은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청일전쟁, 난징대학살, 난주사변 등 과거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인해 적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오늘 일본과 중국이 중국-일본 국교정상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중국을 중국 대륙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후 6년 후인 1978년 8월 중국과 일본은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하는 등 양국은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1938년 9월 29일 오늘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정상들 사이에 뮌헨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An era in which Italy, France, Germany, and Great Britain may jointly guarantee the peace of Europe.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를 독일에 할양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개월 전 오스트리아를 침공해 합병한 독일의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 지역을 독일에 할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유럽 지도자들은 또다시 유럽 지역에 전쟁이 발발할 것을 우려해 1938년 오늘 독일의 뮌헨에 모여 주데텔란트 할양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뮌헨 회담에 참석한 프랑스의 달라디에, 영국의 체인벌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밤새 협상을 벌였고 결국 하루 뒤 뮌헨 협정에 서명합니다. 뮌헨 협정은 체코의 주데텔란트를 독일에 양도하며 테스첸 구역을 폴란드에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일부 지역을 헝가리에 할양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는 전쟁을 예방한 영웅이라는 찬사와 함께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 체코의 나머지 영토까지 점령했고 이에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